계속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21장 1절에서 26장 15절에서는 주로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24장에서는 주로 약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이 실려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 이 수치가 되는 일이 여자에게 발견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치가 되는 일이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음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2장 22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당시 간음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지만 본문에서는 이혼으로 그 일이 매듭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되는 일이란 여자가 율법의 규정으로 볼때 부정하다고 규정된 조항 중 하나를 범했든지 아니면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켜 주시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도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규례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어보내는 일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혼하는 자신의 행위를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하게 하심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에 의해 무분별하게 아내를 집에서 내어쫓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훗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왜곡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자기 아내를 내어쫓아도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 보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 남존 여비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여자를 하대하거나 인격적으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인격이나 가치 면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격적으로나 또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멸시하거나 열등하게 취급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일방적으로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으며 남자 없이 여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서로의 인격이 동등함을 깨달아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적절히 보완함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어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한 해 동안 군 복무 등 국가적 의무나 또 다른 사회적 직무에서 열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애를 할 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에게 남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움을 얻도록 남편이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부의 도리나 또 의무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같이 살면서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어떤 갈등도 사랑과 이유로 적절히 극복해야 합니다. 이혼율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 말씀을 따라 합당한 부부관계를 통해 바른 결혼관과 가정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6절에서 9절에는 극빈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또 유괴범에 관한 처벌, 나병에 관한 규례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을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맷돌, 이 맷돌은 전부나 그 이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없는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린 징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책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마저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입을 옷, 덮을 이불 한 장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냉혹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의 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되찾아 주지 않는다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또한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확고히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존권을 빼앗긴 자들에게 그 생존권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2절 역시 여러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임의대로 담보물을 취한다면 채무자의 인격과 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가재 도구를 저당 잡히게 되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규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취한 겉옷이나 친구류를 담보물로 잡고 이제 잠자리에 든다면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충밤을 견뎌내지 못하고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아무리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몇 푼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층간소음 등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욕망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나 복수심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폐역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유무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13절처럼 담보물로 잡힌 옷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기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 부자가 되는 것보다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해 의로운 자가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쌓아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더욱더 악랄해진다는 것과 더욱더 빈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객과 고와 가부에 관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이미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이러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